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면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진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는 열왕기에 등장하는 모든 남북 왕조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유다도 바벨론 포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므낫세가 잘못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했으면 잘한 왕들, 예를 들면 히스기야나 므낫세 뒤에 나오는 요시야 같은 왕들 덕에 살려주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므낫세의 잘못을 굳이 이유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남왕국마저 멸망시키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열왕기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순종한 선한 왕과 하나님을 외면한 악한 왕이 번갈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미에 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만이 남은, 그러니까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 난 후에도 악한 왕과 선한 왕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좀 특이해 보일 정도입니다. 아하스는 우시아의 손자입니다. 우시아 왕 때는 그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 하던 때고 우시아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요담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느닷없이 악한 왕이 되고 심지어 그 아람과 북왕국의 공격 앞에 놓인 위기 때 이사야를 보낸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걱정하지 마라. 이 두 나라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예, 앞으로 20년 안에 둘 다 망한다. 그게 동정녀 탄생으로 그 징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아하스는 나는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켰던 신앙을 그는 왜 돌연히 외면했고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가장 심한 반발을 보였는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전례를 참 찾아보기 힘든 또 선한 왕이 되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고 병도 낫고 하는 큰 성과를 믿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할아버지가 길러서 그러는지 그 악한 왕이 되어 이렇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한 악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은 2년 만에 죽어서 뭐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손자인 요시아는 또 히스기야의 버금가는 선한 왕이 되고 그 후손들 아들과 손자 때에는 마지막엔 시드기야로 이제 유다 역사가 멸망을 하게 되지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아니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났어? 왜 이렇게 어리석었어? 라는 쉬운 우리의 판정이 또는 판단이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도전을 하는 셈입니다. 쉽지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잘하면 되잖아.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어. 이렇게 말하면 쉽지만 그들이 왜 돌이켰냐 하면 이 이스라엘 열왕기 내내 사사기 때부터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 그들은 정치적인 위협 속에 있습니다. 국제정치적 위협 속에 있죠. 주변의 나라들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사사기에서도 이미 오랫동안 미디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 옆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그들을 괴롭혀서 나중에 고통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사사를 세우시고 회복하고 그러나 다시 돌아서고 하는 일이 계속되고 사사기의 결론은 결국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다로 끝납니다.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으로 나뉘어서 국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바람에 외족들의 침략에 늘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 왕을 세워서 국가의 힘을 집중하여 외적을 상대하자. 외적만 물리치면 우리는 그 생산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문제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왕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국력을 집중해도 당할 수 없는 외적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일단 두 쪽이 나서 남북 왕조가 서로 반목하고 북왕국의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더 큰 세력으로 중동 지역에 이제 그 권력을 가져서 주변 국가들이 언제나 공포에 떨어야 됐는데 북왕조와 아람의 동맹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함께 유다를 치는 일들이 빈번하다가 둘이 망할 때 그들을 멸망시킨 그 위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은 여태껏 봤던 나라들보다 훨씬 흉포하고 강력합니다. 그 공포 속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우상을 섬겨서 욕을 먹어? 라는 질문을 현실에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답을 안 해주신단 말이야 이거죠. 하나님한테는 저 왼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에 답을 안 하셔서 빌 때가 우상밖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쉽지 않은 사고인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한 이유는 사사기에서부터 일어났거든요. 그들이 평화롭자, 풍요롭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방탕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외족을 들어 그들의 평안을 깹니다. 위기와 절망이 오면 비로소 무슨 생각을 한다 그랬죠? 정체성과 운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난 뭐냐? 내 운명은 뭐냐? 내 가치는 뭐냐? 인생이 뭐냐? 라고 묻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인문학에서 다루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간된 고유한 질문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짐승입니다. 좋은 생각을 해라는 뜻이 아니라 난 뭐야? 이것은 일종의 자존심으로 그리고 경쟁으로 나타나죠. 경쟁이란 지고 싶지 않죠. 자존심이란 자기의 가치가 자기 기대만 못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계속되는 역사적 배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가장 기본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에 오면 그 앞에 있었던 왕들이 한, 자기 아버지가 한 것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앗수르는 그 세력이 더 커지고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하스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손잡고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가 앗수르의 조공을 들여서 뒤통수를 치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등 뒤에 있는 더 큰 세력을 불러들여서 아람과 북왕국을 치고 그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의 정복군으로 들어온 앗수르 왕에게 친히 감사의 표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에까지 가서 뭘 보고 오냐 하면 아람이 섬겼던 우상 제단을 보고 우리도 이런 강력한 신을 모시자. 그렇게 돼서 돌아와서 그 우상 신전을 만든다고요. 제단을.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의 싸움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될 거 아니야가 쉽게 답이 나왔으면 누가 안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안 되니까 우상을 찾아갔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유다보다 우상을 섬기는 이웃이 센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앗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심지어 너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를 치라 그런 거였다. 우리 신이 너희가 믿는 신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복자가 된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믿고 뭐 이긴다 이런 헛소리 믿지 마라. 그렇게까지 놀리는 역사적 현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 현실 속에서 겪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체념이죠. 무슨 체념?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어봤자 쓸데가 없고 도움이 되는 건 없고 안 믿으면 캥기고 그게 우리 모두의 그 신앙에 늘 닥치는 시험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알지만 어떻게 뭐 이길 방법이 없죠. 처음에는 주일을 섬기지 않으면 뭐 길 가다 교통사고 당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살살살살 풀려나죠. 그렇다고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편하게 편하게.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보듯이 복구신다고요. 복구면 다시 돌아오죠. 난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에서는 결국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로 돌아오지만 돌아와봤자 현실은 그런 운명, 말하자면 영생, 복락으로 안 가니까 우리 모두 큰 반발이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제일 흔한 반발은 뭐냐면 신앙의 초짜들이 열심을 내는 걸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헛수고야 내지는 몇 년 안가 이렇게 되죠. 여기를 구약이 들추고 있다는 것을 구약을 읽으면서 아무도 모르고 거 봐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왕의 분노는 굉장해서 이 므낫세가 여기 나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극심한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을 배신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우상 숭배가 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반발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불러서 하나님 섬기던 자리에 그 우상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했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왜 안 돌아보세요? 이게 뭐예요?를 지금 성전에다가 아세라 제단을 세우고 모든 이방신, 1월 성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를 건너가야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단순한 기준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뭐 한 5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를 지탱했던 신앙의 윤리는 성수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십일조였습니다. 그 안 하면 그날로 죽는 줄 알았고 그걸 하면 그 다음에 만사형통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만사형통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니 내는 것만큼 손해죠. 내서 받는 보상이 없는데 누가 그 정성을 바치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발들이 성경에는 왜 있으며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대부분은 다 이런 이방신을 섬긴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보상해 주는 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죠. 자기가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한 조건을 내놓음으로써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 뭐 히스기야도 그렇고 나중에 요시야에서도 보겠지만 가장 철저하게 제사와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의 신앙의 궁극적 모습은 성경이 모범으로 치지 않습니다. 우린 히스기야가 말년에 그 보물 창고를 바벨론 사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 바쳤으므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국력을 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를 얕보지 말고 파트너로 삼으라 하는 자리에 오는 것을 봅니다.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아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은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어서 낳게 된 아들입니다. 그렇죠? 15년을 더 살았는데 얘가 12살이니까 낳고 3년쯤 뒤에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컸기에 무엇을 받기에 아버지에게 모든 말하자면 최고의 보살핌을 받았을 텐데 뒤집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구약 역사에서 보는 것 같이 당시 중동의 국제정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므낫세는 반발하는 거죠. 어디까지 반발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가지는 도덕성과 진정성, 그러니까 도덕성과 종교성이라 그래야 맞는데 자연인의 종교라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답니다. 내가 한 것만큼 받는다가 우리의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도덕성을 가집니다. 메시아는 없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자가 있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내놓는 것의 보상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도덕성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도덕성은 중요한 종교성 중에 하나이겠지만 기독교에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윤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도덕성을 윤리로 가집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당연시하고 그것을 또 도덕성을 더 강조하는 또 강하게 하는 것이 진정성이 됩니다. 그 진정성이 므낫세에게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자신을 바치고 싶은데 자신을 바치면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내놓으면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식을 바침으로써 자기를 드린 내준 것보다 더 큰 정성을 바치는 거죠.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자식을 잡는다. 그러니까 신이 이 정도의 정성을 본다면 보상을 꼭 해줄 것이다. 아하스도 그랬고 이제 여기 므낫세도 그러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때 최소한의 윤리로 확신을 가지며 최소한의 윤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연결하지 못하고 대강 무감각하게 외면하고 살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렵죠.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바쳤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외우시면서 모르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식을 내놓습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빌어야 되는데 우리가 빌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그 신이 거꾸로 우리에게 자식을 내놓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우리가 신을 달래서 정성을 바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줌으로써 제발 너희는 시시껄렁해지지 마라. 너희는 못난 인생을 살지도 말고 악하게도 물론 살지 말아야 되지만 대강 살고 그치는 아무것도 아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도로 끝낼 수 없다. 너희는 내 피조물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나의 후계자로 부른다. 그러니 제발 나를 따라와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은 세 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3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도저히 알지를 못합니다. 5천 명이 먹었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장님이 눈을 떴어.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내놓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너희는 내가 나의 영광에 불러낸 나의 창조와 나의 사랑과 나의 열심의 대상들이다. 너희 쉽게 대강 만족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다 말입니다. 구약 내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너희 살아 생전에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넌 날 뭘로 아느냐.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비침을 받고 천국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 그건 공갈을,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왜 잘못이냐?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심히 그를 모욕하는 것이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과 어디까지 얼마나 큰 것으로 목적하고 그리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전혀 모르는 행위다. 쉽게 쉽게 살고 윤리도덕으로 이 정도로 이것이 기독교야라고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찾으셔서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과 일하심과 목적에 대하여 성경의 진술을 음미하면서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도덕과 윤리로는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최선이 잘못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생명을 얘기하고 명예를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영광을 약속하고 그리고 승리를 선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찾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고 현실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시험과 도전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권능을 믿게 하사 감당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를 만든다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녀된 영광을 기뻐 찬송하는 승리의 자리에 다 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